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사회가 시리아와 시리아 동맹국들의 알레포 폭격 중단과 현지 구호요원 등의 탈출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70개국의 지지 아래 어제 열린 유엔 비공식 회의에서는 안보리가 교착 상태에 있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 유엔 비상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특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시리아 내전 해결 방안을 놓고 오랫동안 분열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에도 알레포 동부 휴전과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위한 유럽의 결의안에 대해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알레포 동부에 대한 시리아와 러시아의 11시간 임시 휴전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24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환자와 부상자들을 알레포에서 탈출시키고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휴전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에 이라크 주권 존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카터 장관의 앙카라 방문은 이라크 모술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둘러싸고 긴장과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터키는 모술 전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원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터키군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양국 간 긴장으로 종파와 종족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앙카라 도착 전 기자들에게 ISIL 소탕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라크 주권 존중에 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며 소탕 작전의 모든 일원들이 통합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협상 체계를 만들어 정기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남중국해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권국가 간의 협상과 담판을 명시해 미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이 밖에 중국의 필리핀 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 해양경비대 간 협력과 국방교류,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답방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선거 진영에 해킹된 이메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물자와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랍 동맹인 이들 국가들의 행태는 클린턴 후보 측 존 포데스타 선거대책본부장의 개인 이메일에서 해킹된 뒤 폭로 전문 매체 위클리크스에 공개된 수천 건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17일자 장문의 이메일은 서방과 중동지역 미 정보당국 등 여러 소식통들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테러 대응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력과 전통적인 정보 자산을 카타르와 사우디 정부를 압박하는 데 더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들이 ISIL과 영내 여러 급진 순위파 단체들의 은밀히 자금과 물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ICC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종족 학살 혐의로 수배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 방문 시 그를 체포하지 않은 일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남아공은 ICC의 해석에 따를 때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아공의 의무와 로마 규약상의 의무가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규정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C 일원으로서 ICC의 체포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오늘 규모 6.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일본해 한국령 동해에 위치한 도토리현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 등이 심하게 흔들리고 수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our allies will not only be defeated.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한국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자산에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인터넷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전해상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핵무기 사용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20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두 나라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4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 동맹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정권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our allies will not only be defeated, bu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response.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 역시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군이 가진 모든 전력을 다해서 어떤 위협에서도 동맹인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의 이런 공약이 대북 억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입니다.
카터 장관은 미한 동맹이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한미 안보 협의회가 48번째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is was the 48th SCM. This is an alliance that's been going on for six decades.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이날 미국의 이런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 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런 추가 검토 조치에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자산에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나라는 앞서 19일 열린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성명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측 해군 간의 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연습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초부터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이 참여하는 통합연구팀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지난 6월에 처음 실시한 미사일 경보 훈련 등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해서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지체 없는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매우 불안정한 국가이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뿐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국군이 정보 유입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위협의 대응 차원에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무기가 상시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기자회견에서 미한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한 장관의 언급은 미한 두 나라가 앞으로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양국의 입장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두 나라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시 순환 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주변 해상, 상공 등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론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1B, B-2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이 전략 무기들은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이들의 상시 순환 배치가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대형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고 북한은 그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의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명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고.
문성묵 센터장은 아울러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상시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방위 공약,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 역시 미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에 그런 전략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당장에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가 도발을 일으켰을 때는 한시가 급한데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그 불안감 내에서 상당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 내 일부에선 미한 양국이 이번 SCM에서 결국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이번에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했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민구 장관은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건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현명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양국이 검토하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3국 외교 차관협의회가 열려 대북 공조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의 진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국의 추가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협의회에 참가하는 임성남 한국 외교부 차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또 스키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각각 별도로 한미, 한일 외교 차관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규탄하면서 유엔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다른 발사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20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탐지했고 해당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슐츠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기존 안보리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to bolster international resolve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se actions.
애덤스 대변인은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아침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부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불과 닷새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8차례나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2일 발사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비행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를 시작해 현재 최대 100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3,500km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비로소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그나마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ICBM 개발에 이르지 못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변칙적인 고각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의 최대 난제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이나 신형 엔진을 장착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수단을 이용해서 ICBM의 어떤 성능, 새로운 성능, 거리도 좀 늘려보면서 고각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각 발사 실험을 통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ICBM 시험이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시험 발사가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선 극단적인 고각 발사가 발사 순간 무수단 미사일 엔진 등에 무리를 주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고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서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검증된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SN-6를 북한이 90년대 말 도입해 역설계한 것으로 연이은 발사 실패가 실전 배치된 무수단 미사일 자체의 결함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CBM 기술 진전을 미국에 과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도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북한 군당국이 미사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첨단 기술 무기일수록 그다음에 이제 자력 경쟁에서 만든 무기일수록 많은 부품들 속에서 이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장기적인 저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료 저장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엔진 쪽에서 어떤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실전 발사할 때 정상적으로 고도를 상승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박사는 계속된 실패에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위협성 시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20여 척의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 취득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탄자니아 해사당국이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탄자니아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 취소가 완료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4월에 이뤄졌으며 이후 6월까지 추가로 발견된 북한 선박들도 모두 등록이 취소됐다는 설명입니다. 콤보 국장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당시 적어도 20척의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취적 방식으로 탄자니아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콤보 국장은 이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조치가 마무리된 6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선박 25척이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거부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부 거절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00% we refuse the North Korean vessels. We are not going to register any Korean vessels.
최근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지난 3월 이후 탄자니아 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콤보 국장은 4월에서 6월 사이 이뤄진 등록 취소 조치와 이후 등록 거절 등의 이유를 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탄자니아 정부가 북한 선박 두 척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탄자니아 신문인 더 시티즌은 20일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 정부가 북한 선박 두 척을 억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콤보 국장은 위조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한 두 척의 선박을 이란과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 발견해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히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장관은 북한 선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콤보 국장에 따르면 이란에서 발견된 선박의 이름은 아틀라스호로 허위 서류가 발각된 시점은 약 일주일 전입니다. 한편 잔지바르 해사국에 등록된 선박은 전 세계 약 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언급됐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한국 등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동맹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동맹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said Japan and Germany, and I'm not to single them out, but South Korea, these are very rich, powerful countries. Saudi Arabia, nothing but money. We protect Saudi Arabia.
트럼프 후보는 일본,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들인데 왜 돈을 내지 않는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왜 돈을 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일본, 독일, 한국에 바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두 배로 늘어 20조 달러에 달하니 당신들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잘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을 비롯한 이들 나라는 미국의 돈을 뜯어가고 있다. 미국이 왜 거금을 들여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가.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 흥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동맹 체계를 찢어버리길 원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kept the peace through our alliances. Donald wants to tear up our alliances. I think it makes the world safer and frankly it makes the United States safer. I would work with our allies.
클린턴 후보는 미국은 동맹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 왔고 동맹 체계는 세계뿐 아니라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의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고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어 트럼프 후보가 핵 확산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erson who has been very cavalier, even casual ab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He's advocated more countries getting them. Japan, Korea, even Saudi Arabia.
트럼프 후보는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핵 보유를 지지했고 미국 또한 기왕 보유한 핵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후보는 토론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해 트럼프 후보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만 톤가량 증가한 16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쌀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 톤을 수입해 내년에는 170만 톤의 쌀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8kg으로 추정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 수확에 도움이 됐다며 8월 말 함경북도에 수재가 있었지만 피해 농지는 전체 농지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강냉이 20만 톤을 수입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27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79kg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약 137kg으로 주민 한 사람이 하루 375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엔의 1일 권장량 600g의 60% 수준입니다. 한편 북한의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11만 4천 톤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3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총 11만 7천 톤의 돼지고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아시아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양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훈춘시의 북한 관련 사회기반 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민생 목적의 대북 교육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훈춘시는 북한 관련 토목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지난 1년간의 공사를 통해 최근 취안어 세관과 북한 라선 특별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를 개통했습니다. 기존 원정리 대교 부근에 있는 신두만강 대교는 길이 549m, 폭 23m 크기로 왕복 4차선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중국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두만강 대교는 두만강 유역에서 라선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훈춘 국제버스터미널이 착공됐습니다. 터미널은 훈춘시 북쪽 약 3.5km 지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완공된 훈춘 고속철도역 북동편에 위치합니다. 이 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 34,300제곱미터에 공사비로 약 2,1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터미널에는 7,500제곱미터 규모의 3층짜리 여객 빌딩과 26,452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지하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이 시설은 중국 내 물류와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사이 운송 사업에도 이용됩니다. 한편 훈춘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 사업도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훈춘과 취안어 세관 그리고 라진항을 잇는 전장 85.6km 도로를 고등급 도로로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중국과 북한 당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정부는 훈춘과 방촌, 취안어 세관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훈춘과 샤투오즈 세관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샤투오즈 세관과 북한 경원을 잇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훈춘시가 속한 지린성은 그동안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경 도시들을 지역개발 창구로 키워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은 중국의 변경 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교역 관련 기반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터넷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동남아시아 탈북 루트를 따라 이동하던 탈북 여성 3명을 라오스에서 만나 이들의 사연을 기사화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같은 마을에서 숨어 지내던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했었습니다.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음란 행위를 매매한 것입니다. 고객은 주로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었지만 일부 아프리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세 여성은 중국에서 인터넷 성매매를 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삶을 증명하기 위해 찍은 것입니다. 이 중 30살 서 씨는 지난 2008년 탈북해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다며 남편은 몇 번밖에 때리지 않고 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화상 채팅으로 불리는 인터넷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 씨는 당시 상황이 역겨웠고 자신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강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서 씨는 첫날 미화 $3를 벌었고 일주일에 $120를 벌었던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포주에게 억류당해 강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인터넷 성매매를 하는 탈북 여성들조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라는 탈북자 브로커는 이 신문에 탈북 여성이 식당이나 바깥에서 일하면 공안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일이 더 안전하고 돈도 더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여성들이 살았던 마을에서는 모든 탈북 여성들이 이 일을 했다며 이 일을 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숨어 지내며 성적 착취를 당하던가 주거지 바깥에서 일하며 언제든지 공안에 잡혀 북송될 각오를 하던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이 중국인, 조선족 남성들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된다며 강제 매춘, 인터넷 성매매,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에 접대일을 강요당한다고 밝혔습니다. 5살 난 딸을 중국인 남편에게 떼어두고 18개월짜리 아기만 데리고 또다시 탈출에 나선 서 씨는 현재 태국에서 미국 망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법을 시행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야로스와프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의 말을 인용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노동자 고용 관련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새로운 법에 따라 노동감독원이 북한 등 해외 노동자가 폴란드에 입국하기 전부터 미리 그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50에서 $7,60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민간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가 19일 중국에서 북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이 단체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려는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RFA에 따르면 조선 익스체인지는 아시아의 마지막 개척지 북한에서의 창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의 사업 환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북한이 여전히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활동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근면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행사가 열렸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화가 송벽 씨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회를 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송벽 씨는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미 의회와 버지니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전시회를 통해 3대 세습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전했습니다. 송벽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회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직접 나와 축사를 하는 등 격려해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송벽 씨는 내년에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전시회를 열어 김정은 독재 체제의 실상과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알아보는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담은 영화를 공모해 시상했습니다. 221편이 출품됐고 1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어떤 작품들인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할 날일까? 물론이다. 어디에서나 희망은 있다. 나는 꿈을 꾼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통일이 된 후 바뀐 일상을 그린 작품, 남북한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됐는데요. 19일 열린 통일부 29초 영화제 시상식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무엇, 그래서 통일입니다. 통일은 나에게 무엇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29초짜리 영상 공모를 진행했고요. 출품된 221편의 작품을 심사해 이날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5팀씩 10팀에게 시상한 건데요. 통일부 대변인실의 강진성 사무관입니다.
긴 1시간,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29초라는 초단편 스마트한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바쁜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짧은 임팩트한 영화를 한번 통일을 주제로 한번 공모를 추진해서요. 본선 진출을 한 60편 정도 해서 최종 그 심사를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14작품이 올해 오늘 시상식에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일반부, 청소년부 나눠서 했고요. 이번 통일부 29초 영화제 출품작을 보면서 통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에게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 성시간 외에 다양한 여러 작품을 통해서 그 통일에 대한 많은 이들의 열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29초짜리 이야기로 만들어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참가자들뿐 아니라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부인 숭이여대팀은 통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이다와 통일은 내일로 향하는 여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어떻게든 통일이 주제니까 통일에 맞는 주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았는데 아이디어가 많은 만큼 저희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통일하면 단순하게 원래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찢어진 뭐 하나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미래 이런 생각? 너무 막 다뤄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생 1학년인 만큼 좀 그나마 귀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서.
친구와 함께 참가한 박근우 씨 팀은 남과 북의 청춘 남녀들이 소개로 만난 상황을 통해 소통이 어려워진 지금의 남과 북을 그렸습니다.
20대 청춘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많이 실생활에 있는 소개팅을 소재로 해서 남한 남자랑 북한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데 북한 여자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너무 아쉬웠다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같은 한글을 쓰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남한이랑 한글은 알아듣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서 아 정말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이런 걸 더 피부로 느꼈어요.
지금 저희 휴전되지 한 53년? 거의 반세기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아무런 북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걸 첫 번째 컨셉을 잡았고요. 글쎄요, 통일 이후 하면은 좀 편안하진 않고 좀 시끌벅적하지 않을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몰릴 거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또는 군사적 문제로도 많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아닌 우리 동포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 느껴보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면서 통일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통일은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미래다. 우리의 가가 앞으로 가까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하면 좋은데 저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통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다른 정말 이산가족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도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그런 걸로 마음이 좀 열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번 통일부 29초 영화제의 일반부 대상은 장한울, 박지현 감독의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차지했고요. 청소년부 대상은 백장우 감독의 통일은 나에게 가슴 아픈 선을 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21일부터 25일을 통일문화주간으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영화와 전시, 음악 공연 등을 통해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인천 강화의 민통선 나들길에서는 통일염원 걷기 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이 축제와 문화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데 이어서 운영 사업에도 직접 참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한국의 전력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건설에 이어서 앞으로 60년간 이 원전 운영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운영 사업을 담당할 그 합작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한전이 9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요.
네.
앞으로 60년간 이 54조 원, 달러로 494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예.
이 매출 494억 달러, 자동차 228만 대, 휴대전화는 5,200만 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한 경제 효과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전 건설은 물론 이렇게 운영까지 맡긴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원전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 이 한국으로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열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이 개발한 원전 기술을 처음으로 수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지난 2009년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의 여의도,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땅에 5,400메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원자로 4기를 건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년 5월에 그 첫 번째 원전이 준공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2020년까지 4호기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아, 원전 운영 60년간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전 네. 그 한기의 수명 연한이 60년간입니다.
아.
60년간 공동 운영을 하면서 수익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고요.
네.
이 원전 관리 과정에서 이 한국인 정비 인력을 또 10년 동안 파견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간 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한국산 부품 수출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그 한국의 원전 역사를 보면 1978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한국의 원전은 미국의 기술로 건설됐고 운영 기술을 익혔었는데요. 그렇던 한국이 원전을 지어서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운영 기술까지 전수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 이거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7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을 수주한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 수주 소식이 없습니다.
예.
자금력 부족이라는 그 한국 언론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원전 수출 실적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다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방송 뭐 신문을 봐도 이 주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대통령과 또 최측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를 둘러싼 의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립니다. 이 최순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 주변 인물들이 만든 문화 스포츠 재단 그리고 그 딸의 대학 특혜 입학 문제가 지금 논란의 중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논란이 시작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국 정치권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예.
이 한국의 대표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이 개교 130년 만에 이번 일로 총장이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 건데 한국 검찰이 관련 수사를 또 시작을 했군요.
네네. 그 이 스포츠재단과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이 지금 오늘부터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만든 문화 스포츠재단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설립이 됐고 운영 방법과 그 목적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재단을 설립하는 자금이 권력형 비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이 비선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통령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권력을 행사했는지 그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그 의혹과 비리가 있다면 그리고 밝혀진다면 사과하고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분명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수사 상황을 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시험, 수능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보는 날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고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도 바뀔 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네네.
부모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죠.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각종 영양제가 인기라는 소식이 눈길을 끄네요.
네. 그 면역력을 키우는 종합 영양제, 또 피로 회복에 효과가 높다는 비타민 주사도 있습니다. 이 비싼 한약을 달여서 만든 수능환에 이 오메가3 성분이 많다고 소문난 물범탄까지 자녀들의 시험 성적을 올려준다는 각종 보약에 수험생들의 어머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때인데요.
예.
뭐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능환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40불이 넘고요.
아.
뭐 60포 정도에 뭐 400달러, 500달러 넘는다는 물범탕. 홍삼 성분이 들어간 몇백 달러짜리 각종 보약 시장이
예.
예,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학 시험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능 시험 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시험일이 언젠가요?
해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올해는 11월 17일이고요. 앞으로 27일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날은 초, 중, 고등학교 12년 정규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당락을 좌우하는 성적을 만들어내는 일생일대 중요한 날입니다.
네.
사실 뭐 수능 시험의 중요성은 한국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수능 주사, 수능 보약, 이 쏟아지고 있는 수능생들을 위한 상품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상술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학 입학 시험 때 사실 가장 많이 팔렸던 게 합격을 기원하는 엿 그리고 찹쌀떡, 그러니까 딱 달라붙더라고 이런 걸 예전에는
네,
많이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예전에도 엿을 많이 먹었을까 싶긴 한데 요즘은
예.
정말 엿 먹는 사람들이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수험생용 영양제 늘고 있다는 소식과 반대로 엿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이런 보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신에 예, 수험생들의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각종 견과류, 뭐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아몬드, 캐슈너트 다 외국산이죠.
네.
호박씨, 해바라기씨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잠 잘 자는 것도 공부 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각종 상품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빛을 차단해주면서도 눈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성 있는 안대, 코골이 방지용품,
네.
또 긴장감과 이 압박감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그 향이 들어가 있는 기름, 뭐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고요. 아로마 향초 이런 것이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능 대비 상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 이람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가 최근 노벨 인권상으로 불리는 마틴 애널스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출신인 토티 교수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난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요. 위구르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면서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5번, 001-800-500-123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